SBS 팟캐스트는 괜찮아요. 1397과 서민금융 있다가 있으니까 서민금융진흥원이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가장 빠른 경제뉴스 목돈연구소 박연미입니다. 마치 95개조 반박문을 비텐베르크성 교회문에 붙인 마틴 루터처럼 엔비디아가 인공지능 거품론을 조목조목 반박하는 주주서한을 글로벌 주주들에게 보냈습니다. 7페이지 문서의 제목은 팩트체크 FAQ. 인공지능 스타트업은 비용 투자가 커서 단기 현금 흐름은 나빠져도 앞으로 열릴 시장이 크다고 했고, 마이클 버리 등의 소위 자전거래 의혹엔 스타트업 투자 비중 많아야 매출의 7%다 이렇게 일축했습니다. 구원으로 가는 길은 면죄부가 아니라 오직 믿음이라며 종교개혁에 불을 댕긴 500년 전 루터처럼 미래로 가는 길은 수금 실적이 아니라 오직 믿음이라고 말하는 엔비디아. 저는 왠지 이쪽에 한 표 주고 싶어지는데요. 11월 25일 화요일 박연미의 목돈연구소 개장합니다. 방탄소년단 불타오르네 들으셨습니다. 그래도 오늘 올라가네요. 코스피 지수 지금 0.85% 정도 올라갑니다. 장 초반보다는 상승폭이 소폭 줄었는데 그래도 이게 어디예요? 이 불신이 팽배한 이 어목한 시절에 정호님, 한밤중에 미국 연준이 금리 인하로 급선회해서 미국장이 많이 올랐습니다. 오늘도 박연미 소장님과 목돈 연구하면서 모아보겠습니다. 보현님, 아 희한하네요. 아 불장일 때는 저 혼자 파랭이고 남들이 파랭일 땐 혼자 빨간불이고 하셨는데 보현님, 아 우리 이럴 때는 개성 잊지 말까 봐요. 우리 보현님 애끼는 거 아시죠? 함께 가요. 9378님 오늘 그룹장님 출장 가셨어요. 출장 중이라 본방으로 들어요. 이런 날 자주 있으면 좋겠다 하셨는데 오늘 심지어 1번으로 문자 주셨어요. 그룹장님이라 하면 모름지기 사장님 아닙니까? 사장님 퍼스트 타고 출장 가신 김에 좋은 일 많아서 출장 살짝 연장됐으면 좋겠다. 좋은 일로요. 저희도 매일매일 좋은 소식 가지고 오면 좋을 텐데. 저희 매일 오전 11시에 찾아옵니다. 가장 빠른 경제뉴스 SBS 박연미의 목돈연구소 유튜브 시사교양 라디오 고릴라 보라도 있고요. 보라 지난번에 보라가 중간중간 잘 연결 안 됐어요 했던 우리 사이 오셨어요? 투어스 도움팬 사이 얼른 들어오세요. 문자 소개되면 추첨해서 커피 쿠폰, 청소 이사 전문 영구 크린에서 필터 샤워기도 보내드립니다. 샵 1035, 단문 50원, 장문 100원, 고릴라는 무료고요. 오늘도 국내외 시황 보고 꼭 알아야 하는 뉴스 일타경제 이슈에서 정리합니다. 화요일에 증시연구소가 기가 막히게 때마침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네요. 근데 시장이 작은 재료에 널뛰기를 할 땐 뭐가 중요할까요? 첫 번째, 뚜렷한 직관. 두 번째, 옥석 가리기. 뚜렷한 주관 및 직관이 있어야 옥석이 가려지겠죠. 이럴 땐 두루 얘기를 많이 들어보셔야 되는데 두루 맞는 얘기. 두루 틀린 얘기 들으시면 안 되고, 그쵸? 물에 빠졌을 때 헤엄을 열심히 쳐야 사는데 묻이 가까운 쪽으로 헤엄쳐야 살아요. 물 한가운데 쪽으로 가면 안 되고. 요럴 때는 시장을 어떻게 바라보고 또 투자 자세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잠시 후 IM증권 리서치센터 박상현 전문위원에게 거품론부터 앞으로의 전망까지 자세히 들어볼게요. 국내외 시황 알아보겠습니다. 미래에셋증권 박광남 팀장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간밤 뉴욕장 어땠습니까?
네, 일단 기술주 중심의 매수세가 몰리면서 주요 지수들이 모두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나스닥 종합지수가 2.69% 급등하면서 가장 큰 폭의 상승을 기록하기도 했고요. 이는 구글의 새로운 AI 모델 제미나이 3.0이 출시되면서 다시 한번 AI 산업의 모멘텀이 불러일으켜졌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여기에 이제 연방준비제도 페드의 이사들이나 연준 인사들이 이 12월 금리 인하를 지지한다는 발언까지 나오면서 시장의 투자 심리가 회복된 영향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그리고 이 와중에 젠슨 황은 인공지능 거품론을 불식하기 위한 서한을 주주들에게 발송을 했는데 여기 보니까 거의 이거는 95개조 반박문 뺨친 내용이에요. 어떤 내용들 들어있나요?
네, 맞습니다. 사실 굉장히 이례적인 조치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이 엔비디아가 최근 시장에서 제기되고 있는 AI 버블론에 대한 팩트체크 FAQ를 글로벌 주주하고 애널리스트 등에 송부를 했습니다. 반박 내용을 요약을 해보면 첫 번째는 재고 급증 의혹에 대한 반박이었습니다. 3분기 재고가 전분기 대비 32%나 급증했는데 수요가 둔화돼서 물건이 안 팔리는 것 아닌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엔비디아는 수요 둔화가 아니라 신제품 블랙웰 출시를 위한 전략적 비축이라고 설명을 하고요. 4분기에 매출 가이던스인 이 650억 달러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재고를 선제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이었다고 언급을 합니다. 그리고 재고 증가는 고객의 지불 능력과는 전혀 무관하고요. 엄격한 신용평가를 거쳐서 출하된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두 번째 의혹은 매출채권 회수 지연 의혹입니다. 매출채권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고객들이 돈을 제때 못 주는 거 아니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엔비디아는 수금에 전혀 문제가 없고요. 회전율은 오히려 좋아졌다고 언급을 했는데 이 매출채권 회전일수라고 하는 DSO 지표가 52일로 전분기 54일, 과거 평균 53일보다 오히려 줄어들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하고 네. 세 번째는 순환출자죠. 순환출자 및 가공 매출 의혹에 대해서는 이 엔비디아가 투자한 AI 스타트업, 뭐 코어비브 같은 회사입니다. 엔비디아의 투자금으로 다시 칩을 사는 돌려막기식 매출 뻥튀기를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엔비디아가 해당 매출 비중은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극히 미미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런 엔비디아가 투자한 스타트업에서 발생하는 매출은 전체 매출의 3에서 7%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 정도 비중으로 구조적으로 전체 실적을 부풀리는 사기는 사실 억측이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회계 부정 및 내부자 매매 의혹에 대해서도 네. 회계는 굉장히 투명하고 최근에 내부자 매매는 없었다. 이 사람들이 손정희나 피터 칠이 매매 매도를 한 게 내부자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이들은 내부자는 아니고요. 그리고 손정희 같은 경우에는 AI 투자를 위한 제언 목적 마련이었다고 밝혔고요. 그리고 피터 칠의 칠매크로라고 가니 여기서 이제 일부 엔비디아의 매도가 나왔는데 사실 여기는 굉장히 많은 기업들을 소수의 지분으로 보유를 하고 있던 투자 회사입니다. 그래서 약 9,400만 달러 수준에 불과했기 때문에 뭐 이걸 빅이슈로 보기는 좀 어렵다라고 보여지고요. 어쨌든 회사가 적극적으로 이러한 이슈에 대해서 대응하는 것은 저는 긍정적이다라고 보고요. 그리고 여전히 수요가 공급을 앞서고 있는 상황에 좀 더 집중을 해야 된다. 아무래도 여름에 아마존의 주요 AI 고객사들이 AWS의 캐파 부족으로 이탈했다는 소식이 보도되기도 했기 때문에 현재가 수요 우위 상황이 맞다라는 것은 저는 뭐 저도 거기에 동의합니다.
네. 지금 제미나이 얘기를 잠깐 해주셨는데 앞으로 어떻게 엔비디아하고 구글하고 붙어볼만 할까요? 아니면 여전히 엔비디아 지위는 공고할까요?
일단 두 기업의 스타일이 좀 다르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하웨어 같은 것들을 먼저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매출은 엔비디아 쪽으로 우선적으로 갈 것 같고 구글 같은 경우에는 그런 하드웨어를 기반으로 해서 서비스를 창출하고 서비스 매출을 일으키는 거기 때문에 사실 구글 같은 업체들이 돈을 많이 벌게 되면 자연스럽게 엔비디아까지 이어진다라고 봅니다. 다만 최근에 구글의 뭐 TPU 같은 것들의 외부 고객사 판매 이슈들이 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일부 엔비디아와 경쟁을 할 것으로 예상되기도 합니다.
오늘 국내장은 분위기 좋게 시작했는데 지금은 어때요?
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분위기 좋게 출발을 했는데 상승폭이 지속적으로 축소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환율이 하락하기는 하나 이미 뭐 어쨌든 1,470원대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11월 들어서만 외국인들이 13조 규모의 기록적인 매도를 했기 때문에 이 반도체 수급마저도 마이너스로 돌아섰거든요. 이 아무래도 지속적으로 전강 후약 장세가 계속 나타나고 있고요.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환율 하향 안정화가 좀 필수가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키는 미국의 금리 인하 및 유동성 확대 정책이 좀 필요하다라고 보여지고 단기적으로는 우리나라가 현재 뭐 연기금의 해외 주식 매수 비중들의 속도 조절 뭐 이런 것들로 대응하려고 하는 상황이다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미래에셋증권 박광남 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꼭 알아야 하는 뉴스만 챙깁니다. 일타경제 이슈. 매일경제 추동훈 기자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첫 번째 소식. 지난달 말에 한국에 왔던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내년 4월에 중국에 갑니다. 미중 관계 풀리나요, 이제?
그렇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정상이 통화를 했습니다. 통화를 하면서 이 트럼프가 이제 이 시진핑과 다시 또 만날 기회를 엿보고 있다라는 내용이 나왔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방중을 결정했습니다. 내년 4월이니까 이제 한 넉 달 남았는데 어찌 보면 한국이 이 역할에 이러한 상황을 만드는 데 큰 역할을 했다라고도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통화 내용, 이 트럼프 대통령이 SNS를 통해서 밝혔고요. 베이징 방문에 초청했고 나는 이에 응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을 간 이후에 아마 시진핑 주석도 다시 미국으로 올 수 있다라는 메시지도 나왔었는데요. 다만 중국 정부 쪽에서 공식적으로 우리도 답방을 가겠다라는 입장은 아직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이렇게 되면 내년도 26년도의 빅 이벤트는 다시 미국과 중국으로 갈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으로 가는 것 자체만으로도 이 대결 국면에 있었던 두 나라가 다시 또 화해 무드로 들어갈 수 있다라는 긍정적 소식이 나올 것 같고요. 만약에 내년도에 미국 정상이 중국으로 가고요. 시진핑 주석이 미국으로 가면 한 해에 두 국가의 정상이 최초로 양국을 방문하는 역사적인 기록이 된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통화 내용이 결국엔 또 핵심이 될 것 같은데요. 과연 두 나라가 어떤 식으로 무역 협상 그리고 여러 가지 대외적인 관계를 이끌어가느냐가 중요할 것 같은데 트럼프 대통령은요. 우리와 중국의 관계는 굉장히 강력하다라는 메시지를 냈습니다. 정말로 잘 지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요. 한 달여 전에 한국에서 받고 이 한 달 만에 통화를 함으로써 한 달 전에 우리가 좀 구두로 했었던 약속들을 점검해보고 우리 앞으로도 사이좋게 지내는 게 맞지라는 부분을 네. 잘 확인했다라는 입장을 밝혔었고요. 시진핑 주석 쪽에서 통화 내용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중요한 합의를 달성했고 중미관계가 안정적으로 전진하는 데 조정하는 데 성공했다라는 관영 신화통신의 메시지도 나왔습니다.
네.
다만 약간의 미면 온도차가 있습니다. 이것 역시 대외적인 지정학 리스크랑 관련이 있는데요. 바로 대만 문제입니다. 또 일본에서 대만과 관련된 메시지가 나왔었죠. 이를 놓고 지금 한중일의 또 미묘한 온도 차이도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대만 문제에 대해서 우리도 잘 보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함으로써 양국이 그런 부분은 크게 충돌하지 않고 이야기를 하는 분위기입니다.
네, 지금 두 정상이 만난다. 역사적인 사건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자 이해관계에 따라서 굉장히 열심히 움직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중국이 희토류 굴기는 지속적으로 강화한다 이런 입장이라는데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하고 있는지 간결하게 볼까요?
네, 통화 내용과 별개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미국이 관세를 무기화하지 않았습니까? 이에 맞불을 놓은 게 중국이 희토류 굴기를 선언했었습니다. 해보니까 중국이 희토류를 많이 가지고 있고요. 이 부분을 잘 그립을 지면은 미국과 맞서는데 큰 힘이 될 것이다 라는 거고요. G20 회의가 이 남아공에서 열렸었죠. 여기에서 중국이 개발도상국 19개국과 함께 희토류 등 광물 채굴에 대한 국제협력체를 출범했습니다. 중국이 아무래도 희토류에 대한 그립을 가지고 있다 보니 이것을 중심으로 계속 이끌어가겠다라는 뜻으로 보이고요. 중국의 희토류 굴기가 계속되니까 미국 쪽에서도 대응에 나섰었습니다. 이 호주랑 또 같이 협력을 하기로 했었고요. 한국, 일본 등과 함께 이 중국에서 만드는 희토류에서 탈중국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하겠다라고 네. 밝히니까 이에 다시 맞불을 놓는 성격. 정상들의 통화 내용과는 별건으로 결국엔 실리를 챙길 수 있는 정책들 그리고 여러 가지 협력은 계속해서 전진을 해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네, 팩트 말씀드리면 24일 중국 상무부가 밝힌 내용을 보면 리창 중국 총리가 23일에 남아프리카공화국 요하네스버그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에서 녹색광물 글로벌 경제무역협력 이니셔티브를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여기에 캄보디아, 나이지리아, 미얀마, 짐바브웨 등 19개 나라가 함께 들어가서 우리는 중국과 희토류 관련해서 이 밸류체인에 함께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 다음 소식. 국제통화기금 IMF가 우리나라 잠재성장률 3% 달성을 위한 제언을 했는데 뭘 어떻게 하면 된다고 했습니까?
여러 가지 메시지가 나왔습니다. 그중에 핵심은요. 구조개혁의 노력을 지속해야지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이 대기업 중심으로 성장했었던 한국 경제가 한 단계 더 진일보하기 위해서는 그 구조를 깨트리고요.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정리가 될 것 같고요. 기획재정부에서 밝혔습니다. IMF랑 한국 미션단을 같이 꾸려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했었고요. 관련돼서 한국 경제에 대한 평가를 하고요.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되냐라는 면담을 했다라는 것인데요. 이를 통해서 만들어진 게 한국 연례 협의 보고서라는 것이고 이게 발표가 된 것인데요.
네, 이건 매년 나오는 거예요.
맞습니다. 네. IMF는 특히 서비스업과 중소기업의 규제를 완화해서 산업의 이 균형 발전을 이루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요. 최근 정부에서도 힘을 주고 있는 인공지능 도입을 한국이 잘해서 생산성 향상이라는 핵심적인 것들을 이루어낸다면은 한국에도 크게 긍정적인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경제 상황에 대한 진단을 했었는데요. 한국 경제가 올해 하반기부터는 회복 국면으로 진입해서 내년에는 뚜렷하게 성장할 것이다 라고 IMF가 진단을 했었는데 성장률 전망치는 기존과 동일하게 유진했습니다. 올해는 0.9%, 내년에는 1.8%로 봤고요. 물가상승률도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어서 내년에 1.8% 목표 수준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만 지금 말씀드렸던 것들이 최근에 환율 리스크가 커지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이 반영되기 전에 작성한 리포트라는 것은 참고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네.
경상수지, 무역 같은 경우에도 앞으로 잘 할 수 있을 것이다. 여러 가지를 잘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말씀드린 대로 구조적인 문제를 잘 해결한다면 내년도에도 한국 경제 밝다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네, 우리 서지현님 아 너무 따뜻하다. 보라 하면 신경 써야 할 게 많아서 힘드실 텐데 매일매일 보라로 경제 소식 알려주셔서 우리 SBS 박연미의 목돈연구소 박 소장님 사랑합니다 하셨는데 저도 지연님 사랑합니다. 근데 국내를 대표하는 인터넷 기업 네이버와 카카오가 뭔가 옷을 새로 바꿔 입을 모양이에요. 네이버는 일단 암호화폐 기업인 두나무하고 합병을 합니까?
그렇습니다. 네이버와 다음이었죠. 옛날에 옛날도 아니죠. 지금까지 계속해서 한국을 대표하는 IT 기업, 인터넷 기업입니다. 먼저 네이버의 소식이 나왔는데요. 두나무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여기가 바로 이 업비트라는 암호화폐 거래소를 운영하는 곳이고요. 이곳과 공식적으로 합병한다라는 것입니다. 네이버가 인터넷 기업으로서의 대표성을 띠고 있는데 여기에다가 이 암호화폐라는 이제 핫한 디지털 커런시를 같이 가져오겠다라는 것이고요. 아마 27일쯤에 발표를 할 예정으로 뉴스가 나오고 있고요. 이해진 네이버 창업자 겸 이사회 의장 송치영 두나무 회장이 참석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눌 것으로 보입니다. 합병 비율도 대충 이야기는 되고 있는데요. 네이버와 두나무가 아마 1:3의 비율 정도로 현재 논의를 하고 있다. 아직 확정은 아니라고 합니다. 이게 발표날 구체적으로 나올 것 같고요. 합병이 진행되려면 이사회 결의 후에 주주총회 특별 결의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주주들이 이러한 합병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또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기존에 네이버 파이낸셜이라는 자회사가 있었죠. 이게 금융과 결제와 관련된 것이고 인터넷이 대부분이 결제 산업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보니까 이것의 확장 버전 또 진전된 게 바로 이 암호화폐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디지털 시장을 다 장악해 나가겠다라는 네이버의 계획과 이 두나부의 계산들이 어떻게 잘 이루어질지는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아직 발표 전이기 때문에 뉴스는 계속해서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네, 우리 이거 합병한다는 얘기는 계속 증시에 반영이 됐죠. 그래서 그동안 네이버 주가 올라가는 데에도 영향을 미쳤고 그러면 왜 둘이 합칠까? 요걸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왜 그러겠어요? 네이버는 우리나라 최대 커머스 기업입니다. 사람들이 온라인 쇼핑 제일 많이 하는 회사인데 그러면 누가 언제 어디서 왜 무엇을 사느냐 엔드 유저의 결제 정보를 다 가지고 있잖아요. 여기에다가 결제할 수 있는 자회사도 가지고 있고 스테이블 코인만 갖다 붙이면 한국의 스테이블 코인 그 주력사 국가대표 스테이블 코인 우리가 할 수 있다. 계산이 그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합병이 진행이 되는 거고 포털에서 카카오가 어느 순간 우리 관심에서 살짝 멀어졌나 싶었는데 카카오는 다음하고 다시 분리해요?
그렇습니다. 사실 포털의 대명사가 예전에 네이버이기도 했지만 다음이라는 회사가 있지 않았습니까? 지금 그 존재감이 많이 줄어들다 보니까 아쉽다라는 평가, 왜 이렇게 됐을까에 대한 비판도 있는데요. 이 다음이 카카오에 합병이 된 지 11년 만에 다시 분할을 한다, 분리에 나선다라는 뉴스도 나왔습니다. 아마 12월부터 분리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이에 대한 준비도 좀 해왔었습니다. 이 카카오가 다음과 관련된 사업들을 모아놔서 그걸 CIC라고 하죠. 사내 벤처 기업으로 AX 패키지라는 것에서 지금 운영을 해왔었는데 완전히 법적으로 분리하는 것을 준비하고 있다라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네이버도 변신을 준비하고 있고요. 이 카카오와 다음 또 네일을 준비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에는 지금까지 좀 지지부진했었던 다음에 서비스들을 좀 더 강화하겠다. 이걸 어떻게 잘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정말로 고민하겠다라는 것이고 요즘에 유행인 이 쇼폼이죠. 쇼폼 컨텐츠를 다음에 좀 더 붙일 예정이고 이 AI 기능의 서비스들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발전시키겠다라는 게 현재 계획이라고 보도가 되고 있고요. 사실 카카오는 지금까지 너무 방대해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했었는데 굉장히 브랜딩 가치를 가진 이 다음이라는 것을 다시 독립시켜서 여기에 걸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이어가 보겠다라는 전략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우리 박광남 팀장하고도 계속 환율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 그동안 쭉 지켜봤는데 상시화되고 있는 고환율 리스크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가 4자 협의체를 가동을 한다고 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수출 대기업들 환전식이 좀 당기고 국민연금도 가지고 있는 달러 자산 이런 것들 좀 정리하거나 해외 투자 미뤄라 이런 얘기인데 논란이 좀 있습니다. 이거 구체적으로 어떻게 운영한다는 얘기예요?
자, 기획재정부가 먼저 주도를 하고 있고요. 24일 날 공지를 통해서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 이 한국은행과 국민연금 이 네 개 기관이 국민연금의 해외 투자 확대 과정에서 외환시장 등의 영향을 점검하기 위한 4자 협의체를 구성했다. 그리고 첫 회의를 개시했다라고 밝혔습니다. 환율 문제를 논의하는데 국민연금이 개입됐다라는 것이 좀 특이했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요. 관련성이 많이 있기 때문이겠죠. 자,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요. 14일 날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와 직접 만났습니다. 점검 회의를 갔고요. 국민연금 등 주요 수급 주체와 긴밀히 논의하겠다라고 밝혔던 과거 발언 이후에 10일 만에 바로 회의를 열었습니다. 결국에 4자 협의체를 통해서 국민연금의 수익성과 외환시장의 안정을 조화롭게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에 대한 논의를 하겠다라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보건복지부 장관, 이 국민연금을 관리하는 주체 책임일 수도 있죠. 이쪽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정은경 장관도 기금운용본부는 국민연금의 수익성과 안정성을 지키기 위해서 면밀한 분석을 바탕으로 대응해 주길 바란다라고 당부를 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이 참여하는 것은요. 자본시장의 큰 손인 국민연금을 최대한 활용해서 이 외환의 안정성을 가져오겠다라는 것이고요. 첫 회의에서는 국민연금의 대규모 해외 투자가 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 변동성을 줄이는 방안에 대해서 논의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첫 회의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전략이 발표될지 실제로 어떤 액션이 나올지는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전략적으로 한 해치를 하거나 여러 외환 스와프 등의 계약 연장을 통해 가지고 환율 문제를 잡겠다라는 것이 정부의 방향성입니다.
네, 우리 숙자님 드라이브 하고 계신가요? 연미 소장님, 소장님의 유머 센스는 어디서 배울까요? 방송 들을 때마다 센스의 놀라움을 금치 못하겠네요. 돈 내고 배우고 싶다는 생각 늘 하게 됩니다 하셨는데 돈 안 내셔도 돼요. 그냥 알려드릴게요. 저희 오늘 마지막 소식 앞두고 있습니다. 소비 심리가 그래도 조금 살아나고 있나 봐요. 다행이네요.
그렇습니다. 소비 심리가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는데요. 8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라는 한국은행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25일 날 발표한 11월 달 소비자 심리지수가 112.4포인트를 기록해서 10월보다 2.6포인트 올랐는데요. 17년 11월 이후 무려 8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라는 것입니다. 현재 생활 형편이나 생활 미래 전망 등을 종합해서 숫자화한 것인데요. 100보다 높으면 긍정적으로 본다라는 것인데 그게 8년 만에 가장 높았다. 어찌 보면은 소비자들, 그 국민들이 안정적으로 시장을 평가하고 있다는 것인데 좀 더 보긴 봐야겠죠. 계속해서 봐야겠지만 이러한 지수들이 계속된다면 내수경기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네, 지금까지 매일경제 추동은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전 11시 테크를 알려드려요. 친절한 연매시에 쉽게 알려줄 거예요. 주식부터 부동산도 재테크도 모두 알려주는 여긴 박연미 목돈 연구소.
한동안 떠들썩했던 인공지능 거품론에 대응해서 엔비디아의 젠슨 황 CEO가 반박문을 보냈습니다. 그거 다 말도 안 된 얘기야. 결론은 그런데요. 인공지능 거품론 이번 기회에 싹 거치고 산타가 오는 연말 맞이할 수 있을까요? 앞으로 우리 투자 어떻게 하면 좋을지 연말 연초의 증시까지 전망합니다. 자세한 내용 IM증권 리서치센터 박상현 전문위원이 알려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위원님, 지금 보니까 구글 제미나이 주말에 요거 써보고 야, 이거 써보니까 제미나이 3.0 써보니까 인공지능 거품론 아닌데? 이거 진짜 되게 괜찮은데 이런 반응이 많았어요. 이 와중에 제미나이 받고 엔비디아 젠슨 왕이 아니야, 거품 무슨 거품이야 조목조목 반박을 했습니다. 거품론 그러면 이번 기회에 싹 거치고 간다고 봐도 돼요?
뭐 방벽은 시작된 것 같은데요.
방벽. 그럼 벽돌 하나 쌓은 거예요? 아니면 만리장성 이제 텁하기 공사 들어간 거예요?
그렇다고 완전히 이 AI 거품론이 해소되기는 좀 시간이 더 걸리지 않을까 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뭐 말씀하신 대로 좀 엔비디아 뭐 젠슨 왕 CEO가 아마 조목조목 그 거품론에 대해서 좀 반박을 한 부분 자체는 분명히 시장에 안도감을 준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게 그 제미나이 3.0 자체가 결국 그 이제 AI의 어떤 기술 진보 속도 자체가 상당히 좀 빠르다라는 부분에서는 우리가 우려했던 여러 가지 어떤 기술 진보의 어떤 속도라든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상당 부분 안도감을 줬다라는 측면에서는 이제 긍정적인 부분들이 있는데 여전히 뭐 지금 AI와 관련된 투자라든지 거기에 대한 어떤 수익성 논란 자체는 조금 더 지속이 되지 않을까 좀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사람마다 생각이 너무 달라요. 예컨대 마이클 머리가 그렇게까지 거품을 무는 게 거품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아니 본인이 숏을 쳤다는 게 너무나 포지션이 명확하잖아요. 그러면 이걸 극복하고 다시 엔비디아나 팔란티어가 쭉 올라가면 마이클 머리가 숏 커버링을 어마어마하게 해야 될 것 같은데 또 그분은 사모펀드 청산도 많이 했잖아요. 근데 반면에 아니다 그쪽이 일리가 있다 이런 주장도 있어요. 이게 수금되는 속도에 비해서 쓰는 돈이 너무 크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우리 위원님 의견을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요.
예, 뭐 저는 좀 중장기적으로 이 AI 사이클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인 시각을 좀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뭐 저희가 뭐 기존에도 여러 가지 이제 신산업 사이클, 뭐 제가 뭐 많은 걸 경험한 건 아니지만 뭐 인터넷 사이클이라든지 또 우리가 스마트폰 사이클을 이제 경험하는 측면에서
많이 경험하셨는데요.
보게 되면 네. 이게 초기 단계에 여러 가지 이제 뭐 과열도 있고 뭐 그러한 과정에서 뭐 기업지 정리가 되고 하는 이 과정을 지난 단 이후에는 상당 부분 이제 뭐 똘똘한 회사가 되겠죠. 똘똘한 네. 회사를 중심으로 해서 상당한 그 대중화 단계 뭐 이런 보급률의 어떤 본격적인 단계에 들어가는 상황들이어서 이제 그때부터는 뭐 주식시장도 그렇고 주가도 그렇고 뭐 시장의 색깔이라든지 또 경제 체질 자체가 상당히 많이 변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이번 AI 사이클 같은 경우는 뭐 궁극적으로 보면은 이제 사람을 결국 대체한다라는 어떤 큰 틀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이 정말 우리 눈앞에 가시화된다라고 하면 그건 단순하게 뭐 경제 산업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적인 부분 자체를 다 변혁을 시킬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 이전에 기술 사이클과는 조금 더 다른 측면에서 보게 되면 조금 강한 어떤 사이클이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어서 점점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 AI 사이클에 대한 버블론 자체는 조금 너무 이른 감이 있지 않을까 좀 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 거품론이 거품이라는 쪽에 한 표를 던지는 이유가 닷컴 버블 시절에 제가 닷컴 취재하는 기자였거든요. 그런데 예. 그때는 우리 선배님들이 1, 2년 전에 쓰신 기사들을 리뷰해서 보면 야, 어느 회사가 홈페이지라는 걸 만들었다. 무려 그거 가지고 기사를 쓰던 시절이었어요. 그리고 2000년 초반 때 생각해 보면 어떤 회사가 아직은 뭐 되게 작은 회사인데 작년 매출 한 200만 원 되는데 우리는 올해 매출 137억 원 할 거야. 그리고 2년 있다가 나스닥 갈 거야. 이런 거 가지고 상장을 하겠다고 해서 이 상장하겠다는데 사람들 돈이 한 2초 만에 이 금액, 모금 금액 대비 몇 배씩 마감이 되고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때하고 좀 다르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아니 여하간 지금 M7의 인공지능 투자 그래서 이게 과도하냐 아니냐 논란이 크고 이제는 M7이 끌고 가던 고 장세 아니고 나머지 마이너스 7, 그 나머지가 끌고 가는 장세가 올 거다. 뭐 야대니 이런 사람들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위원님 전망은 어떠십니까?
예, 일단 최근에 대규모 회사채 발행 자체는 좀 시장이 좀 부담을 준 거는 분명한 것 같고요. 또 이제 다소 좀 우회 있는 상황으로 좀 시장이 좀 받아들인 것 같습니다. 일단 부정적인 부분은 워낙 지금 메타라든지 뭐 아마존이 하는 이러한 쪽이 회사채를 거의 한 850억 달러 정도 이제 발행을 하다 보니까 자금이 일시적으로 좀 경색이 되는 현상이 나왔고요. 이제 그것이 전체적으로 주식시장이라든지 또 다른 여타 자산 가격에도 상당히 좀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는데 지금 뭐 우리가 닷컴버블 하고 이제 항상 비교할 때 얘기하면 현금 창출 능력을 항상 비교하게 되는데 지금 이런 지금 M7의 지금 현금 창출 능력 이러한 부분에서의 능력은 저희가 아직은 뭐 의심할 여지가 없는 상황들이고요. 특히 이러한 AI 사이클을 통해서 추가적인 그 현금 창출 뭐 이러한 부분이 가능하다라고 하면 네. 지금의 어떤 부채를 이제 갖다 쓰는 부분 자체는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채 증가보다 수익의 창출 능력 자체가 더 커질 수 있는 가능성은 여전히 잠재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면은 좀 저는 큰 리스크는 아니고 단기적인 어떤 충격에 그치지 않을까 좀 보고 있고요. 그런데 말씀하신 이제 옥석 가리기 부분에서는 분명히 어느 정도는 우리가 꼭 뭐 M7만 꼭 간다라고 네. 보긴 좀 어렵고요. 우리가 뭐 저 아까 얘기하셨듯이 저도 이제 2000년대 넘어오면서 우리가 포털이라는 이제 대형 뭐 네이버가 네. 되겠죠.
아, 저 되게 신기했어요. 네. 다음하고 네이버 생겼을 때.
전 세계적으로 네. 이제 포털도 이제 경쟁적으로 사실은 많이 생겼다가 결국에 가서는 몇 개 업체로 사실은 다 정리가 되는 이러한 상황이 이제 전개됐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이번 AI 뭐 지금 제미나이라든지 오픈AI에서 뭐 이러한 경쟁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조금은 최근에는 오히려 뭐 재미나이가 좀 앞서가는 이러한 모습을 좀 시장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식으로 조금 옥석 가리기라는 부분 자체는 결국 더 전개가 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보면 좀 적자 생존의 어떤 게임 자체는 더 격화될 수도 있다. 그래서 시장의 어떤 주도 자체가 조금은 색깔 자체가 좀 변화될 수 있으니까 뭐 AI가 변한다는 게 아니라 네. AI 내에서 기업들의 어떤 주도권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상당히 좀 변화될 가능성은 좀 잠재해 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M7 안에서도 그러면 가는 친구 못 가는 친구가 나온다는 얘기인데 어떤 게 오기고 어떤 게 석인지 어떻게 가려요?
아 결국은 나중에 와서 이제 수익성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에서 결국은 나오겠죠. 특히 이제
지금 가려야 저희는 투자를 할 수 있잖아요.
네. 그거를 정확히 보기에는 네. 기술의 발전, 뭐 지금 재미나이가 앞서고 있지만 또 오픈AI가 어떠한 반격에 나설지 뭐 이러한 부분은 아직은 저희가 뭐 판단하기가 조금 이른 부분들이 있어서 조금 이거는 좀 더 시간을 갖고 좀 판단을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지금 당장 뭐 M7의 어떤 그 기류 자체가 변한다라기보다는 조금 그거는 좀 시간적인 여유가 아직은 좀 있지 않을까 좀 보고 있습니다.
고 말 나온 김에 고 의견도 좀 질문 드릴게요. 재미나이 3 괜찮단 말이에요? 3.0 써 보니까 이거 괜찮은데 그리고 칩도 자기들이 만든다고 하고 그러면은 엔비디아 혼자 독야청청하던 고 시장을 좀 빼앗아 올 수 있을까요?
뭐 말씀하신 대로 제미니아가 결국 정말 이제 시장의 평가가 이미 좋고 뭐 이러한 것들이 시장 점유율을 잠식해 나간다라고 하면 뭐 아무래도 엔비디아 독주 체제 자체는 조금은 좀 둔화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게임 자체가 이미 일방적으로 길었다라고 보기는 사실은 좀 어려운 부분들이고요. 서로 지금 뭐 경쟁을 해서 뭐 앞서가지 뒤서가냐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지금 엔비디아의 어떤 이러한 그 뭐 주도력일까 이것이 아직 그렇게 훼손받을 가능성은 커 보이지는 않는 상황들이고요.
네.
또 말씀드린 뭐 젠스망도 얘기하지만 내년도 뭐 지금 뭐 다 매출 자체가 완판됐다라고 얘기를 하는 이 정도 상황이라고 보면 아직까지 그 엔비디아를 조금 뭐 재미냐 구글 이쪽 파트가 이렇게 앞서가기는 좀 쉽지 않은 상황들이고요. 지금 미국이 계속해서 자체적인 AI 생태계를 이제 구축하는 단계에 들어간 상황들이고 초기 단계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경쟁적으로 이제 서로 간의 시장 점유를 늘리는 이 과정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좀 당분간은 동반성장의 어떤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동반성장
예, 했고 뭐 그 다음 단계 네. 가서는 이제 조금 이제 뭐 우열이 가려질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전개되지 않을까 좀 보고 있습니다.
당분간 같이 간다고 하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양쪽으로 좀 나눠서 포트폴리오 구성하시는 것도 나쁘지가 않겠네요.
예, 그렇죠. 예, 뭐 지금 상황에서 봐서는 뭐 꼭 한쪽에 너무 올인하는 것보다는 뭐 저희가 기술의 발전에 대해서 뭐 전문가 아닌 이상 사실 정확히 판단하는 게 없어서 포트폴리오를 뭐 우량 이러한 기업들에 좀 나눠서 투자하시는 것은 뭐 좋은 선택이 아닐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여전히 우리 위원님은 M7에 대한 믿음은 변치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아니, 시장이 되게 걱정되는 것 중에 하나가 거품도 거품인데 계속해서 물이 들어와야 이게 촉촉하게 겨울에 수분을 유지할 거 아니에요. 근데 뭐야, 금리 안 내려주면은 이게 유동성 공급이 안 되면 아유 너무 건조해지는 거 아니야. 건조는 이거 굉장히 시장에 치명적인 적이 될 수가 있는데 유동성 계속 들어오는 거야? 즉 기준금리 제때 내리는 거야? 이게 궁금하거든요. 위원님 전망은 어떠십니까?
저는 계속 뭐 12월 금리 인하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12월에 금리 내린다.
아, 예. 뭐 지금 뭐 연준 이사 발언에 따라서 뭐 금리가 내리니 뭐 동결되느니 이게 뭐 확률이 뭐 엎치락뒤치락하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네. 근데 제가 이제 금리 인하 가능성을 보는 거는 일단은 지금 뭐 연준의 뭐 3위라고 하는 뉴욕 연준 총재의 발언, 금리 인하 가능성이 열려 있다라는 발언 자체는 어찌 보면 파월 의장의 생각을 좀 대변해 주는 것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3인자가 대변한다. 네.
아, 워낙 그 연준에서 신망도 높고 뭐 워낙 또 파월 의장과의 어떤 의견 교류 자체가 상당히 좀 많은 분이 사실은 네. 뉴욕 연준 총재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말을 자체에 좀 심히 실리는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중요한 부분은 지금 경제 지표가 발표가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뭐 3분기 성장률도 내달 12월 말 정도나 돼서 발표가 될 것 같고.
아니 고용 중요하다더니 10월 고용은 FOMC 끝나고 발표한다고 해서 이게 뭐 하자는 얘기지 싶기도 하고요.
예. 그러니까 이런 사항들을 보게 되면 파월 의장이 항상 얘기했던 게 이제 데이터에 의존해서 결정을 내린다라고 하는데 그 데이터가 사실은 지금 없는 사항들이기
그러니까요.
때문에 연준 입장에서는 그러면 그것 때문에 동결을 해야 되느냐라고 보다는 우선 보험성으로 금리를 인하하고 이제 데이터들이 이제 물밀듯이 나오는 1월에 결국 그 데이터를 보면서 1월에 어떤 금리 결정을 하는 것이 좀 맞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렇게 보면 12월에는 좀 금리 인하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금리가 내려간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이야기인데 미국장도 그렇고 우리나라 시장도 그렇고 요즘에 보니까 전강 후약이에요. 힘차게 올라갔다가 중간에 누가 심란한 얘기 몇 마디 한다 그러면 진짜 그런 거야? 하고 주르륵 흘러내린단 말이에요. 오늘 국내장도 보니까 아, 젠슨왕이 이 정도 얘기하면은 거품 아닌가 봐 하고 올라가다가 상승폭이 좀 줄어듭니다. 네. 이런 분위기는 언제쯤 반전이 될까요?
뭐 아무래도 말씀 12월 FOMC가 좀 분수령이 될 것 같고요. 뭐 거기서 금리 인하, 뭐 제가 말씀드렸지만 뭐 동결을 할 수도 있는 가능성도 있긴 하지만 여하튼 좀 인하 가능성이 있고 또 지금 미국이 뭐 이렇게 좀 최근에 유동성 자체가 사실 좀 부족한 부분 자체가 단기 자금 시장이 조금 경색이 된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의 해소를 위해서 뭐 단기 국채 매입이라든지 이러한 추가적인 조치가 사실은 좀 나올 수 있는 네. 부분들이 또 12월 FOMC고 또 그 후에 저희가 하나 좀 기대하는 게 이제 차기 연준 의장을 아마 선임을 할 거로 좀 보고 있습니다.
차기 연준 의장 우리 너무나 예상이 되기는 또 처음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네. 이렇게 차기 연준 의장이 대부분 뭐 결국은 이제 트럼프 인사가 된다라는 어떤 가능성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그렇게 보면은 이제 통화 정책 완화에 대한 기대감 자체가 또 강화될 수 있고 그것이 좀 최근에 좀 강세를 보이는 달러를 조금 약세 쪽으로 전환시켜 준다라고 하면 좀 12월에 들어가서 좀 유동성 흐름 자체가 12월에 비해서는 상당히 좀 개선되는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최근에 말씀하신 대로 정강 후약장이 조금 12월에 가서는 좀 분위기 반전이 있지 않을까 좀 보고 있습니다.
우리 그러면 국내 시장의 전반적인 상황을 좀 짚어봤으면 좋겠는데 미국장은 FOMC를 기점으로 해서 만약에 금리가 내린다 하면 다시 회복이 될 거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러면 그 말씀은 만약에 안 내리면 당분간 좀 고전한데 이런 얘기로 해석을 해도 되겠죠?
예, 만약 금리 동결이 되면 조금 이제 시장에 좀 아무래도 충격이 있을 수 있는데 또 말씀드린 대로 금리 동결을 했을 경우 뭐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연준이 아마 말씀드린 대로 좀 단기 그 국채 시장을 매입을 하면서 유동성을 공급하는 조치를 아마 내놓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은 금리를 동결을 하더라도 시장을 좀 달랠 수 있는 조치, 추가적인 어떤 조치들 자체를 내놓을 수 있다라고 하면 금리 동결 시에도 뭐 영향 자체는 그렇게 크지 않을 수 있고 또 1월에 대해서 금리 인하에 대한 어떤 시그널을 오히려 점쳐준다라고 하면 오히려 조금 시장은 반색할 수도 있지 않을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게 당근과 채찍을 동시에 줄지 그건 좀 기다려보고 국내장은 근데 요즘에 미국장이 확 회복이 돼도 거기에 연동해서 그만큼 회복이 되지는 않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럼 국내장에서는 결국 환율이 제일 문제인 건가요?
예, 뭐 환율도 적지 않아 좀 문제인 부분들이고요. 뭐 아무래도 이제 외국인 자금 수급 흐름에서 환율이 미치는 영향을 뭐 저희가 부정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들이고 그렇게 보면 이제 외국인이 지금 환율이 그러니까 결국 여외 환율에서 환율이 떨어진다라고 하면 사실은 외국인이 이제 본격적으로 좀 매수할 수 있는 상황이고 네. 근데 지금 시각에서 만약 환율이 더 오를 수 있다. 뭐 일각에서는 뭐 내년에 1600원 가는 게 아니냐라는 얘기까지도 나온 이러한
너무 무서운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건 이제 달러가 아주 강하게 간다는 그러니까요. 어떤 전제 조건을 갖고 있는데 이제 그러한 시각이 있다라고 하면 당장 지금 외국인이 들어오기는 좀 쉽지 않은 구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러한 국내의 어떤 수급 문제에 있어서도 사실은 좀 12월 FOMC가 그러한 측면에서 상당히 좀 중요한 변수로 좀 작용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우선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가 이제 고환율에 대해서 상당히 좀 뭐 공포 비슷한 거를 갖고 있는 부분들인데 지금 원달러 환율이 지금 1,500원대 거의 뭐 육박은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만 원화가 약세가 된 것이 아니라 지금 뭐 뉴질랜드 달러, 뭐 대만 달러, 엔화 모든 통화가 사실은 다 약세가 되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이제 그러한 측면에서 보면 뭐 과거처럼 우리나라의 어떤 고유의 어떤 리스크 때문에 이게 원화가 유독 혼자만의 약세 현상은 네. 아니기 때문에 너무 과도하게 우리가 1,400원대 환율에 대해서 이렇게 좀 민감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라는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궁금한 게요, 위원님. 다 같이 아시아 통화가 약세를 보이는 건 맞는데 네. 아니 그중에서도 유독 원화 약세가 하락 속도 하락폭이 크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 생각하면 우리가 특별히 뭘 잘못했나? 수출이 안 되나 보면 수출은 29개월째 경상수지 흑자고 월별로 봐도 무역수지 계속 흑자고 딱히 잘못하는 게 없는 것 같은데 우리가 왜 이렇게 돈값이 떨어지지?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답변을 주실 수가 있을까요?
글쎄요. 뭐 지금 뭐 대만 달러 또 사실 우리나라 최근에 보면 원화하고 사실은 좀 비슷한 수준으로 좀 떨어진 뭐 조금 좀 덜 떨어지긴 했지만 네. 뭐 그렇게 보면 최근에 이제 뭐 AI 거품론과 관련돼서 아무래도 조금은 그것의 수혜를 좀 받을 수 있는 국가들에서 조금 차익 실현 욕구가 상당히 좀 큰 부분들이 좀 있는 부분들인 것 같고요. 또 아무래도 우리나라 그 시장 자체가 워낙 이제 뭐 외국인 입장에서 보게 되면 사실은 들락날락 하기가 사실 좀 편한 부분도 있어 우리가 항상 뭐 이제 ATM기 뭐 비유를 많이 하는데요.
그러니까요.
예, 그러한 측면도 뭐 적지 않아 조금 영향을 미친 것 같고 또 원달러 환율이 최근에 좀 많이 오른 부분에 있어서는 뭐 외국인 요인도 있지만 지금 우리나라 국내 그 외환 수급 자체가 조금은 이제 밖으로 나가는 물량 자체가 과거에 비해서 너무 많아진 것들.
해외 투자 말씀하시는 예. 건가요?
그러니까 뭐 개인 투자뿐만 아니라 네. 연기금이라든지 이러한 쪽에 좀 많이 나가는 것들이 좀 환율에 있어서 다른 국가에 비해서 조금은 좀 상대적으로 좀 오르는 폭 자체가 좀 강하게 나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남들은 미국장에 그렇게 투자 많이 하는 나라가 별로 없어요?
아닙니다. 다른 나라도 사실 뭐 일본도 많이 하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근데 이제 유독 뭐 최근에 우리나라 뭐 소학개미를 대변해서 조금 상대적으로 우리나라 해외 자산 자체가 상당히 좀 많고 특히 우리나라 국민 연금 같은 건 뭐 세계 뭐 몇 대 안에 드는 사실은 네. 연기금이기 때문에 해외 투자 비중 자체가 늘어날수록 사실은 뭐 아무래도 뭐 수급이라든지 또 미국의 투자 비중 자체가 상대적으로 우리나라가 커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구조를 좀 갖고 있는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경제 사이즈가 그만큼 크다라고 좀 반전할 수도 있는 거겠죠.
그러네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연금이 올해 10월 기준으로 기금 누적 규모가 한 1,440조 원 정도 되고 그중에 52%가 주식 투자 그리고 그 중에서도 한 3분의 2 정도가 해외 투자니까 정부가 해외 투자를 잠깐 속도를 조절해서 줄이든 아니면 연금이 갖고 있는 달러를 좀 내다 팔든 해서 요 환율 관련한 해지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요건 어떻게 효과가 좀 있을까요?
예, 일단 뭐 지금 환해지에 대한 얘기들이 사실 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뭐 이렇게 연금이 환해지 비중 자체를 좀 높인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좀 이제 시중에 달러 자금이 이제 많이 풀릴 수 있는 상황들이 있어서 단기적으로 효과를 좀 볼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항상 얘기하지만 시장 개입이라는 것이 어떤 환율의 추세적인 변화를 사실 기대하기는 사실 좀 어렵고요.
네.
결국 이제 환율의 어떤 추가적인 상승을 제어하거나 속도를 조절하거나 또 심리를 억제하는 정도의 효과뿐이지 뭐 이 연기금을 통해서 우리가 뭐 환율에 있어서 뭐 이것 때문에 뭐 원화가 뭐 대폭적인 절상을 한다 이러한 부분을 좀 기대하기는 조금 쉽지 않은 구조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나저나 국내장을 보면 외국인들이 환율도 환율인데 전반적으로 이제 한국에 대한 사랑이 변한 거니? 어떻게 사랑이 변하니? 이런 마음이 드는데 외국인들 잠깐 나갔다가 다시 돌아와요? 아니면 이제 우리하고 약간 좀 냉각기 가지는 거예요?
전 다시 돌아올 거로 좀 보고 있고요.
네.
저도 사실 좀 깜짝 놀랐습니다. 11월 달에 사실은 외국인 순매도 규모가 12조 원이 사실 넘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사랑이 변하니? 네.
이게 2020년 3월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 당시보다도 거의 버금가는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상당히 이제 매도 규모 자체가 상당히 컸던데 이거는 뭐 앞서 말씀드린 대로 뭐 AI 버블로지라든지 뭐 또 미국의 자금 경색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조금 해외에 있는 자금을 조금 이제 추스리는 이러한 과정으로 보고 있고 그러니까 제가 다시 돌아올 수 있다라고 보는 거는 지금 뭐 계속 많은 분들이 얘기하시지만 지금의 반도체 슈퍼사이클 자체가 이전과는 상당히 좀 다른 모습인 부분들이고요. 내년에 삼성전자라든지 하이닉스 이익 자체가 상당히 조금 이제 클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 보게 되면 외국인이 뭐 환율만 조금 안정되고 하는 흐름이라면 다시 좀 복귀하는 모습이 좀 나타나지 않을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환율 안정. 그럼 결국은 이러나 저러나 12월 FOMC에서 금리 내린다 이 얘기가 좀 나와줘야겠네요. 우리끼리 할 수 있는 데는 한계가 좀 있는 것 같고 근데 정부에서는 어쨌든 해외로 나가는 발길을 붙잡기 위해서 3차 상법 개정안 여당이 오늘 배당소득 분리과세 관련해서 법안을 발의를 했고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처리를 하면 자사주 의무 소각 요거부터 연내 처리하고 내년에 이제 세율을 점검하게 되는데 요거 가지고 해외로 나가는 그 발길을 다시 돌릴 수 없을까요?
근데 뭐 해외로 나가는 발길 자체를 추세적으로 돌리기는 사실 좀 어렵다고 보고 있고요. 뭐 저희가 올 하반기에 주식시장이 많이 올랐지만 사실은 그 서학개미 투자 자체는 사실 그렇게 줄지는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우리나라 경제 펀더멘털이나 중장기적으로 주식시장의 어떤 강세 흐름을 사실 지지하는 역할을 하는 부분들이어서 어떤 단기적인 효과를 뭐 기대하는 데 있어서는 조금 제한적이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 연초에 코스피 어떨 것 같으세요?
개인적으로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뭐 말씀드린 12월에 여러 가지 이벤트가 있긴 하지만 그러한 이벤트 자체가 주식시장 자체를 뭔가 추세적 떨어뜨리기보다는 오히려 조금 반등의 어떤 빌미를 제공하지 않을까라는 쪽에서 연말 연초는 조금 뭐 상승장을 다시 좀 기대해봐도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IM증권 리서치 센터 박상현 전문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우리 미라클들하고 매일매일 오늘부터 1일이잖아요. 선인님은 어제부터 1일, 대근님은 오늘부터 1일. 아이 참 애청자 해야겠어요. 그쵸. 어쩔 수가 없겠죠. 아유 매일매일 와야 되겠다. 주 7일 근무해야겠다. 매일매일 오세요. 내일도 오전 11시에 기다릴게요. 고맙습니다.